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로 다시 하십시다. Good morning. 우리 오늘 수고해 주신 찬양대 한번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지난 1일, 6월 1일이 되겠죠. 미국의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피켄스라는 조그마한 카운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리버티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일어난 사연 하나를 제가 읽었습니다.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인 로이 코스터나라는 그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그 확인해준 고별사를 이제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낭독을 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부모님들, 또 손님들, 또 교육부 관계자들 다 명망가들이 가득히 앉아 있는 자리인데 학교에서 준비해준 그 고별사를 찢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나를 하나님을 알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부모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최악은 이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 없도록 몰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는 고별사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내려갔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특별히 교육당국이 뒤집혔어요. 그 카운티는 법적으로 일절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그 규칙을 만들어서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학교에다 압력을 넣었어. 이 학생 징계해라. 졸업한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징계하냐. 학교 당국에서는 졸업해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그 CNN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최악은 학교에서 기도할 수 없도록 기도를 몰아낸 사건이었다. 다시 그 얘기를 인터뷰 석상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담동에 가면 청담고등학교라는 게 이제 사립인지 공립인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는 10년 전서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해온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은혜라는 뜻의 기도 모임이었는데 그 기도 모임은 자발적 모임이고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모임이 아니라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크리스찬 학생들끼리 모여 학교의 폭력을 추방하고 또 왕따를 보호하고 하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친 기도 동아리였습니다. 그러다가 박아목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면서 이건 뭐냐? 학교에 웬 종교활동이냐? 해서 그걸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교부에 요즘 문교부라고 안 그러고 문화부라 그러나요? 이제 진정이 올라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최종적 판정이 왔는데 종교 활동을 침해할 수 없다. 해서 이제 다시 복귀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일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성립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기도는 어느 종교에나 있습니다. 그 불교계의 유명인인 틱 낫 한이라는 분이 계세요. 불교계에도 물론 기도를 합니다. 이분은 기도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더군요. 기도는 첫째, 기도하는 나가 있어야 된다. 자기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인 초월적 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 번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구했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여타 종교의 기도의 근본적인 뿌리적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는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기도의 의미들이 많이 뒤틀려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 딱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오래전부터 종교심 자체가 강해서 아무데나 대고 기도하는 이상한 그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 앞에서도 기도하고 돌뿌리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빌면 어쨌든 그게 뭐 몽달 귀신이든 화장실 귀신이든 빗자루 귀신이든 어떤 신이 걸려들어서 응답을 해주게 돼 있다. 이런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역사적 뿌리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와 이 이해들이 슬쩍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예문, 기도의 예증들을 전부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예증들이 실려 있습니다. 뭐 솔로몬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오늘 또 이제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아주 모범적인 기도에 따라야 될 본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도 숨겨져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증의 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베델에서 잠이 깨어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서 그는 기도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기도니까 뭐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고는 볼 수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웃기죠? 네. 기도가 조건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으로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때 가서 내가 인정하겠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조건절 기도예요. 그리고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11조는 어떤 조건절입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개념이었습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개념이었죠? 예. 근데 이때는 야곱의 기도를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야곱은 이제 막 강아지 눈 뜨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레벨로 따지자면 낮은 레벨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허접하고 하찮은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이 기도가 어떤 허점이 있고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요나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단어 하나가 있어. 이르되 내가 받는 뭐로? 고난으로. 자, 고난을 하나님이 주었습니까? 이 고난은 자기의 실수와 연약함과 자기의 잘못으로 발생한 고난이에요. 근데 늘 인간은 항상 습관적으로 모든 것을 남 핑계 아니면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이게 이제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책임을 못 지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 핑계를 댑니다. 요나는 여기서 자기의 겪는 모든 것들을 고난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사실 이런 건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자기 잘못과 연약함과 실패로 발생한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러죠.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귀에다가 매일 소리를 쳐요.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 안 돼. 어쩌려고 그러지? 그런데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도 콜콜 잠에 빠져 있어요. 죽음의 잠에 빠져 있어요. 죄의 잠에 빠져 있어요. 악습의 잠에 빠져 있어요.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내려가는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욥바로 내려가고 두 번째는 배 밑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 바닥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 겨우 눈을 여는 마음을 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정의를 했더군요. 가끔인지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잘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까? 이제 그건 거의가 기도의 원리를 묻기보다는 공식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 도리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되물어보죠. 기도에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이 있어요? 기도에는 공식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는 공식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원리는 있죠. 근데 공식은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오묘하고 넓어요. 그래서 기도에는 공식이 있을 수 없어요. 칼빈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태도이다. 그 이사야서 주석에 칼빈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다. 아주 단순한 정의 같은데 굉장히 깊은 기도의 전체를 담고 있는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하면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설교 말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원리 몇 가지를 소개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선 마치기 전에 오늘 요나의 이 기도의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게 되죠.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바다에 던진 것은 자기 잘못 때문이지 하나님이 던졌나요? 근데 계속 지금 자기가 겪었던 모든 환란, 비바람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 전부 자기가 겪은 고통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고통 겪었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그때 아팠어요. 그런 기도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때로는 훌쩍거리고 눈물도 나죠. 근데 거의 그 눈물의 의미가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다가 흘리는 눈물이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같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자기 서름에 우는 눈물도 있고 또 부모님한테 꾸지람 들어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시어머니한테 야단 맞아 흘리는 눈물도 있고 그 눈물이 설쩍 비빔밥이 되죠. 섞여요. 잡탕이 됩니다. 그런데도 일관된 원리 하나가 뭐냐면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들어놓으신 것처럼. 자,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정말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는 그 말일까요? 아니라 늘 나를 향하여 귀를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시컷 하고 돌아다니고 바쁘다가 헉!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나님? 그때 너 나 외면하고 놀다가 잘 됐다 그러질 않고 왔니? 넌 내가 그렇게 해서 올 줄 알았다 이러고 늘 열려주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말을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숨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자기를? 자, 물어봅시다. 어제 새벽에 참석한 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정반대 방향인 서쪽을 향해서 어디 가는 배를 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부모 핑계를 대고 남 핑계를 대고 하나님 핑계를 대죠. 요나의 이 기도는 굉장히 철딱선이 없는 기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데 그거 너무 심하게 내리깎는 거 아니십니까? 확인 들어갑니다. 4장 1절 뭐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나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뭘 싫어하고 성냈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을 여전히 성내고 싫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처절했던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회개한 대목이 없어요. 거의 절반이 자기 연민, 자기 넋두리입니다. 거의 누구 수준인가 하면 송태근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수준이라 그러면 또 삐질까봐 아침부터 제가 짊어질게요. 사실이니까 거의 제 수준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요나는 2장에서 그가 정말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자기의 불순종을 시인해야 옳았어요.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개인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설득과 명령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고통에만 몰두해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여기까지예요. 요나의 기도의 수준이.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셔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라는 것은 나의 어떤 필요를 구하고 얻어내는 단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식 기도에 약점이 있어요. 한국식 기도는 통성기도가 굉장히 강점이면서 그 통성기도 때문에 반면에 약점을 갖고 있어요. 듣는 기도에 너무 서툴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마다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쟤는 저 혼자 와서 떠들다가 가네. 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여유도 시간도 안 주고 맨날 와서 알았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어리 빠지실 것 같아요. 쟤 또 저러고 가네. 내 말은 언제 들으려나? 그런데도 나오면 이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유, 그래도 저거 또 나왔구나. 이쁘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기도를 들어두세요. 들어주시는 거하고 들어두시는 거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두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늘의 경영에 눈뜨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처음에는 성전에 뭐하러 들어갔죠? 아들 달라고 울부짖으러 들어갔어요. 아들 주세요. 저 기집애 때문에 못 살겠어요. 불인 나를 향해서. 뭐 별의별 넋두리를 다 했겠죠.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러다가 한나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뭘 통했다? 심정을 통해버렸습니다. 심정을 통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뭐 하다가? 자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무슨 기도로 바뀌냐면 아들을 달라고 들어갔다가 아들 내놓겠습니다로 바뀌어서 나오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필요했구나. 무슨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시대에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을 깨닫고 나오는 게 한나 기도의 중요한 점입니다. 기도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해야 되고. 통성 기도의 강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 침묵 속을 삐짓고 들어와서 가스를 아까 껐나? 아, 방에 그 전화기 놓고 왔는데 또 우리 엄마가 또 열어보는 거 아니야?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어와서 기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통성 기도는 기도에 몰두하게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기도가 약한 옆에 형제 자매에게 기도라는 공동체의 실험과 작업을 통해서 격려를 해요. 철학기도 때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철학기도 때는. 아멘. 이 통성 기도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통성 기도하는 민족을 제가 잘 못 봤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는 원사이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들어야 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를 통해서 듣고. 그래도 기도할 줄 모르면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냥. 아버지 주여. 그냥 앉아 계세요. 그거 기도 아닌 줄 압니까? 아니에요. 칼빈의 얘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닿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하나님은 절대 요나를 내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가 잘못해서 지가 쫓겨나고 물에 던져졌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녹두리를 쏟아내고 있어요. 자,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전부 어디에 지금 계속 기도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자기 겪었던 고통. 나 이렇게 아팠다고요. 나 이렇게 슬펐다고요. 나 이렇게 괴로웠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자기 연민에 자기 고통에 몰두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철없는 기도마저도 묵묵히 들어두고 계세요. 너 그랬구나. 애들 어디 나가서 애들한테 얻어맞고 또 넘어져서 깨지고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지 실수, 지 연약함, 지 잘못으로 그래놓고도 뭐 이래서 아프고 이래서 아프고 자기 고통만 계속 얘기를 해요. 똑같죠. 그런데 이제 절정 몇 절을 보시냐면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순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누구의 기도가 슬쩍 오버랩됩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나는 창기와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루에 몇 번씩 성경을 읽고 기도 시간을 몇 시간씩 하며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 묻은 게? 뭐 남으란다고? 자 보세요. 어제 우리가 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나서를 통해 의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랬죠? 궁극적으로 요나와 요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땅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나님의 쓰리 쿠션 니느웨 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선포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철저히 유대적이고 율법적 기도를 합니다. 8절이 그 절정이에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건 누가 할 얘기예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할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기도만 하지 왜 남까지 끌어들여요? 이 기도 속에 누구처럼? 그 어떤 이름 모를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세리는 한켠에 서서 성전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요. 세리의 기도를.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이르기까지 요나는 자기 잘못을 어쩜 인간이 이럴까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한마디도.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죄에 빠졌었습니다. 그 내용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0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 보시면 아주 그 섬세한 문장으로 재미있는 하나님의 표정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에 감격하셔가지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기도 들어놓으시고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쟤 다시 토해내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경영하실 때 인간의 조건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위, 명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천하의 불순종 덩어리들 자기만 아닌 이 못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뚜벅뚜벅 그냥 해나가십니다. 요나는 이렇게 토해내치고도 니느웨 성에 가서 옳게 복음 안 전해요. 그리고 4장 1절에 확인했죠? 성내며 매우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회개가 자기 고통에 그냥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 이상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철딱선이 없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다섯 가지 오해와 네 가지 정의를 5분 안에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첫 번째 오해. 기도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체물이 아닙니다. 나 기도했으니까 그래놓고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고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준비하고 선교사에 대한 과정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거 다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딱 그냥 붙들어가지고 어느 선교자를 그냥 툭 던져놓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만큼이나 뭘 중요하게 여기시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목적만 중요하게 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안 보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기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또 33년의 생애를 겪게 만드시고 육신의 몸을 입히우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주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런 성육신의 과정을 왜 두셨습니까? 과정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경영을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주기도문은 기계적으로 달달달 암송하는 무슨 주문서가 아니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원리와 이런 폼을 유지해서 기도하라 그 뜻이에요. 하나의 공식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번째, 기도는 영적인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목사만,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 계세요. 담임 목사의 기도는 더 영험하고 부목사님들의 기도는 덜 영험하고 평신도들의 기도는 잘 모르겠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순수하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평신도들의 기도가 더 파워풀하고 능력 있을 수 있어요. 축복권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찢어주신 그 열린 휘장으로 누구나 담대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다섯 번째, 기도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대신 눈은 뜨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릴 때 놓치거나 신호등 봐야 되니까 눈 뜨고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한 네 가지 참된 원리가 뭐냐. 첫째,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가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노래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하는 짓 보면은, 하는 일 보면 즐거워야 돼요. 그건 그분의 노래가 되거든요. 누가? 내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콧노래가 나와요. 아, 이쁘다. 하는 짓 보면 즐겁다. 그게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이제 가사로, 악보로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찬송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라는 말은 컨페션이라고 그러죠. 이 컨페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같은 말을 하다 그 뜻이에요. 헬라 말을 보면 같은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저지른 죄악을 숨기지 말고 똑같이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의 요나처럼 죄의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자꾸 근데 사실 그 주님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죄의 고백은 뭐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 큰 세 번째. 자, 감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뭐가 나와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기도의 내용과 응답을 주실 줄을 믿고 미리 응답을 당겨서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응답을 미리 차용하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하나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이 친구가 1월 달부터 뭐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뭐 목회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더래요. 1월 달부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야 너는 지금 1월인데 웬 성탄절 노래 이렇게 부르냐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 그러냐면은 예, 제가 올 성탄절 때 담임 목사로 나아가는 응답을 확신을 받았대요. 그 모든 부목사들의 그 꿈은 담임 목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 희한한 녀석 다 봤다. 근데 1년 내내 성탄절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다니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12월이 되면 담임 목사로 나간다고.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으면 이런 말 못하죠. 진짜 담임 목사로 나갔어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예. 예는 예예요. 이걸 또 원리로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가. 항상 감사. 감사는 뭐예요? 응답을 미리 차용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요소 속에는 무슨 요소가 있죠? 간구의 요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도로 행동하는 가장 기도만이 참된 행동입니다. 모든 행동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3.1교회가 더욱더 기도로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시대를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앉은 채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공고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집 떠나기 전 기도하게 하시고 안고 일어서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 있는 그 비전이 기도 속에 간구 속에 보여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르게 하시고 주의 자비 앞에 놓으시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머리마다 안수하